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찾아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이 잠들어 있어 할지라도 다시 깨어나길 기대하며, 저희 가운데 죄가 있거나 저희 가운데 모자람이 있거나 저희 가운데 의혹됨이 있어도 주님께 정결케 해주길 기대하며, 저희 가운데 상처가 있거나 저희 가운데 피곤이 있더라도 주님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길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찾아나옵니다. 아버지, 각 사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이 필요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말미암아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저희가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사람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예배의 시간 되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1절을 읽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유난히 좀 찬양팀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멀리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한 시간 전에 미리 오셔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찬양팀이 찬양 한 두세 곡 정도 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 때문에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에 오신 분들이나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기 전과 지금의 차이는 사실 뭐 현장성의 차이도 크지만 찬양팀이 함께 해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당장 많이 보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것들 아셨고 위로받고 힘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매주 여러분들 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잊혀지지 않는 게 전 어제 혼자 이렇게 녹화본을 찍잖아요. 유튜브 녹화본을 혼자 찍는데 사실 그럼 정말 제가 정말 집중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빈 공간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고 두세 번 이렇게 못하고 다시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사실은 더 정성 들여서 하는데 녹화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잘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아 좀 주일 설교가 조금 더 제 마음엔 드는 것 같아요. 뭐 차이가 어떨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은혜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예배 현장성이 있어서 좋다 예배 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실 저 혼자나 찬양팀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현장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지는데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이분들은 오셔야 제가 하자. 여러분이 찾아와 주셔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사금의 방과 그 설교나는 방을 카톡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냥 문득 되게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 매주 여러분들 얼굴을 모두 만나고 페이스북에 지금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얼굴을 모두 만나고 녹화를 보시겠지만 모두 만나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고 할 때는 오히려 설교 좋았어요 정도로 얘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설교 좋았어요. 목사님 이게 좋았어요. 그래 이게 제가 다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설교 좋았다는 얘기 아니고 그냥 이 설교로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묵상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설교 포인트랑 좀 다르더라도 그런 나눔들이 저한테 되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금의 방 매일 하면서 내가 개척을 한 지 10년이 됐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성도랑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전에도 매일처럼 신방을 하고 매일처럼 양육을 했지만 사실 거기에 다른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처럼 나눴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시기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받는 은혜가 있으니까 오히려 요즘에 공동체를 카톡을 통해서 또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장님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고 방장님들 말고도 매일 카톡에서 사금방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이제는 그 그 설교 나눈 방에서 한 성도님이 한 친구가 한 진짜 이렇게 길게 설교를 나눔을 해줬는데 제가 약간 울컥했어요. 되게 감동,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는데 그냥 편하게 민우 형제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눔을 보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에도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랑 되게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진짜 인사하고 뭔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되게 선물 같은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나눔인데 이번 한 주간 오히려 좀 공동체를 많이 느꼈습니다. 나무의 숨 교회가 교회구나. 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무의 숨 교회가 좀 교회로서 미숙한 모습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했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항상 공동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나 그래서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꼭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되게 좋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뭐 다른 기준에서의 친밀감이나 서로를 되게 잘 알미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좋은 거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이에 충분히 영적으로 서로를 격려해 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게 좀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제 나눔을 나누면서 사근방에서 그리고 설교 나눈 방에서 또 오프라인 모인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 지금 앉아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냥 한자 그냥 내가 소파에 앉아서 지금 설교 듣고 계시겠지만 차영팀이 이 자리에 있고 현장에 사람들이 있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나 혼자 페이스북에 앉아는 게 아니라 사실 은근히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동시 시청 중인 인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나눔을 하고 싶어서 나눔을 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롭다 하심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아, 저 마스크를 바꿔봤는데 안 괜찮아요? 내 얼굴이 보이는 건 의미가 없었구나. 표정이 너무 안 보인다고 해서 한번 바꿔봤는데 안 보이는 게 나아요?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해봅시다. 복습부터 하죠. 우리는 계속 인간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모든 생각이 진행되셔야 돼요. 인간관이 첫 단추입니다. 인간관이 틀어지면 사실은 인간관이 달라지면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러면 그 첫 문장이 달라지면요 나머지 문장은 하나도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그 다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이 로마 설교한 내내 반복합니다. 인간관이 뭐예요? 우리는 영혼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진짜 내 모습을 내 안에 담아두고 계세요. 난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에겐 영혼이 있어요. 그쵸? 그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선함보다 이 영혼보다 원함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선을 방치하고 악을 감수하며 인격의 훼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내 욕망의 성공과 실패, 내 환경, 내 경험, 그리고 이 시대가 가르치는 시대정신 이런 게 마치 나인 것처럼 버무려져서 나로 인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영혼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영혼과 전혀 상관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순도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영혼, 진정한 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금 훼손 혹은 왜곡된 먼지처럼 형성된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슈는 뭐예요? 인간의 이슈는? 이런 현상적인 나에 머물러서 살아가지 않고 정체성을 여기다 두지 않고 진정한 나를 회복시켜서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전제예요. 인간관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관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의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다는 걸 로마서가 우리가 얘기해줘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냐면요. 그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반응 중에 하나는 하나님 논리를 해서 아니 왜 꼭 선한 게 좋은 거예요? 꼭 영혼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난 이게 나예요. 이게 나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난 이러고 살고 싶어요. 그냥 이런 나를 하나님이 수용하면 되잖아. 왜 자꾸 날 바꾸라고 그래? 이런 식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쩐다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문제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해.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좋다고 얘기해줘. 원하는 대로 사는 걸 그냥 도와줘. 하나님이 그 위치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내 위치를 바꾸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건 뭐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인간관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냥 현재의 내 모습을 나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랑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 복음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은 바울 선생님, 하나님. 그러니까 현상적인 지금 내 모습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나도 알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악해. 그리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영혼이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아. 그리고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될 것 같지도 않고 과정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건 나쁘다는 걸 인정을 할게요.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용서를 해줘요. 대신 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포인트를 알겠어요? 진짜 내가 회복되고 이건 내 생각엔 안 돼. 그건 못해. 어떤 면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태인 게 문제인 건 나도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그러니까 날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맞이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달라는 거죠. 잘못은 했지만 결과는 괜찮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그럼 하나님께 용서해 주고. 그래서 나는 인생 자체는 계속 잘못하면서 할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걸로 하나님은 명분을 가져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걸로 실리를 챙깁시다. 이렇게 타협을 보죠. 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발상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같이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그지 같은 놈인데 하나님께서 이 그지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되먹게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선이 빛나는 거야. 이런 식의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까 명분은 하나님, 실리는 나. 요 구도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하는 방식이라고 하는요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막 자기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처럼 하나님 그냥 날 도와주는 걸 선하다고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하나님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해주고 내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라고 하는 거나 사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거나 그때 사람들이 하는 거나 똑같다고 사람들 아이디어라는 게 재밌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아예 인간관의 동의를 안 하고 복음의 정보를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관의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복음이라는 정보를 흡수하니까 그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가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다음 단추도 계속 잘못 끼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포인트 아시겠어요? 그럼 첫 단추가 끼워져야 돼요. 이 인간관의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 진정한 내가 있어. 이건 내가 아니지. 이건 내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거잖아. 지금 환경에서 자극된 거잖아. 내가 남이 먹으니까 같이 먹고 싶어진 거잖아. 남이 저기 사니까 나도 살고 싶어진 거잖아. 그건 욕망이 세상에서 자극된 거잖아. 내가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시대정신이랑 똑같아. 그건 그걸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인 것처럼 같아도 그건 교육받은 생각이지. 그건 시대정신이라고. 똑같은데 왜 복제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창작품이라고 얘기해?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보면 내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내가 있구나. 진짜 나를 회복시키고 싶다. 근데 이게 어떻게 회복되지? 까지 와주셔야 첫 단추가 끼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이 첫 단추가 안 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의 인간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좋은가라는 인간관 속에서 다 편집돼서 왜곡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저렇게 하세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이건 왜 저런 거예요? 이건 마음에 드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마찬가지 반응이 나와요. 왜? 스탠스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가 되셔야 돼요. 여기에 동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은? 죄에 빠져있다는 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지금 죄에 빠져있다는데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 인간관의 동의가 돼야 그 다음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근데요, 동의가 되십니까? 라고 할 때 전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나 전 당연히 동의하죠 라는 사람이나 전 다 안 믿어요. 왜? 이건 교리가 아니라 고백이거든. 저도요, 어느 날은 이게요, 동의가 안 돼요. 생각으로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어느 날은 동의가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잃어버리기 싫은 날이죠. 뭔가 못 가진 게 억울한데, 이 억울함이, 이 억울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내가 뭔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원함의 고백의 어떤 날들에 있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믿는다고 하지도 마시고요. 완전히 안 믿는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그 과정 어딘가를 걸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설교를 듣고 아 그래 나는 뭐 첫 단추에 동의가 안 됐네요. 목사님 뭐 그래요. 나는 뭐 이러지 마시고 또. 그러지 마시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동의 안 돼요, 지금. 저도 동의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것들 중에 포기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 부분에서 얘기하시면 영혼이고 뭐고 일단 이건 스테이 합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과정 중인 거, 고백적인 거.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얘기할 때 고백으로 가져가시면 성장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복음을 다루는 방식에서는요, 이 생명의 시간의 방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방식을 잃어버리면 복음은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또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인간관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상기할 수 있겠죠. 내가 완전히 믿진 않더라도 완전히 고백적으로 동의하고 있진 않더라도 중심에서 이걸 인정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였어요? 그래, 그럼 내가 내 영혼을 깨워보자. 근데 뭔 안 된다? 지난주에 했던 거.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정보를 왜곡하거나 하면 자책하게 될 거다. 그건 되게 위험한 접근 방식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까지 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이 지점에서? 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라는 심리선에 쓰셔야 돼요. 어쩌라는 거야?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가 이 심리선에 쓰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에요. 니넨 다 나쁜 놈들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심리선에 서는 것을 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선에 서는 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세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의 방식 말고 따르는 방식, 배우고 실천하는 방식 말고 따르는 방식이 나타났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시작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복음은 전제가 필요해요. 인간 간의 동의가 돼야 되고요. 배우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게 동의가 돼야 돼서 아 그럼 내 스스로는 내 영혼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자기만의 절망선에 서는 것까지가 돼야 복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하고 얘기를 하면 그건 좋은 소식이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걸 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왜 좋은 소식이야 도대체? 그런 일을 나한테 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설명해줘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1단계, 2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에 동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3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음을 설명할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3장에서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보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내 안에 진정한 영혼의 내가 있다고 했죠. 이게 진짜 나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형성된 현상적인 내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한테는 두 가지 내가 있는 거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나를 진짜 나로 보실까? 너무 간단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현상적인 여러분들을 여러분이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여러분들을 여러분이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원래의 내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바라보시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 나는 정서적으로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고 난 사고방식도 되게 그렇고 삶도 성실하게 못 살았고 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환경이 있고 저런 환경이 있고 아,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되게 한심하겠다.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나라고 생각 안 해요. 이 현상적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건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래 만든 원 버전이 하나님 눈엔 보이시기 때문에 야, 넌 진짜 좋은 사람이지. 내가 알아. 넌 의롭지. 넌 선하지. 넌 아름답지. 내가 그걸 알아. 난 널 그렇게 봐.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한테는. 그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 없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고 내가 사회적인 뭐 이미지를 잘하고 있고 내가 연봉을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 그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고 내가 구제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 물론 기뻐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라고 하면 하나님 그건 약간 당황스러우신 부분이 있죠. 아니 그것도 의로운 거긴 하고 네가 잘하고 있는 거긴 맞는데 난 네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네가 원래 되게 좋은 애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 행동을 해야 나한테 칭찬받을 것처럼 그 행동을 해야 나한테 인정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사이에 커다란 오해가 있다. 나는 진짜 네가 너 자신을 회복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걸 기뻐하는 거지 네가 그 모습으로 나한테 칭찬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오히려 모르겠다. 잠깐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시겠어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그럼 구원받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현상적인 나를 나로 인식하지 않고 진정한 나를 나로 인식하는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한다고 내 자신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그걸 내가 느낄 때 내 안에 그게 살아난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면 믿자.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논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은 그럴 때 있으시죠? 내가 아니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좀 무시당하고 내가 위치가 안 좋고 그래도 집에 갔더니 이 아이를 부모가 정말 사랑해줘. 아껴줘. 지지해줘. 지원해줘. 그럼 아이의 자부심은 훼손되지 않죠. 아이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내가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걸 분리해서 인식하지, 사회에서 내가 부정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나 자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시선에 머무니까. 이 시선에 머무니까. 그런데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도 부모가 넌 왜 그 모양이냐고 하면 애가 그 개념이 깨져버리죠. 내 자체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시선이 나를 부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당연하게 넌 의롭지. 넌 정말 좋은 사람이지. 그게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 그럼 우리가 같이 발현시켜 나가 봐야지. 그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이렇게 해야지. 근데 너 자체는 원래 되게 의로운 애야. 넌 좋은 애야. 하고 딱 그 시선을 느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러 측면인데 그게 하나의 측면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심으로 내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할 때 탁 대답에 걸리신다면, 그런데 그 의로우심에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의로우심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셔서 당신을 의롭다 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내가 문장으로 쓰면 여러분들 세례교인들은 다 예스라고 대답하겠지. 그거 말고. 이게 실존적인 질문, 요즘 상태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 얘기하죠? 절대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요즘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의롭다 하심을 믿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근데 오늘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거기 노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시선보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익숙해져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예스라고 대답하시는데 이유가 내 재능? 내가 사회에서 받고 있는 평가? 내 역량? 내 돈?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시선에서 멀어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넌 좋은 사람이니라고 물어봤을 때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고, 그 대답하는 근거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 왜? 나는 진짜 따뜻한 사람이거든. 난 진짜 선한 사람이거든. 난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 그럼 이런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지 라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느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내가 중3 때 세례 받을 때 믿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믿었다. 그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은 매일 믿고 또한 믿어가는 과정성 속에서 있는 거예요. 복음은 매일에 사용되는 생명의 언어지 한 번 사인하면 끝나면 조문의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내가 오늘도 다시 그 의롭다 하심에 서야 돼요. 내가 세상의 평가로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의 평가로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모두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께 보시는 내 모습을 보고 그런 나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 그 영적 구원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의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거기 연결 개념이 속량이 있어요. 구속, 속량. 예전에는 구속이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엔 속량이라고 많이 하죠. 구속, 속량이 있어요. 이 단어는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바울 로마 시대에는 많이 썼던 단어예요.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단어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속량이 뭐예요? 속량은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쓰던 단어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귀한 신분이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죠. 그래서 끌려와요. 이 사람 내에는 뭐가 있어요?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돌보고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 고유한 가치관과 철학이 있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끌려온 순간 그런 거 다 필요 있어요? 없죠. 그냥 시키는 거 하는 애예요. 그냥 근육 좋으면 좋은 애고 말 빠릿빠릿 알아들으면 좋은 애고 이거 잘하면 좋은 애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잘하면 좋은 애란 말이야. 그걸로 평가받아. 그럼 진짜 내가 있는데 이 사회가 요구하는 내 모습이나 내가 내게 주어진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져 버리죠. 이게 노예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속량이 뭐예요? 누군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안타까이 여겨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자유자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X를 페이하는 거죠. 전액을 페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분이 복원되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 없이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시대는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속량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구원의 일들을 설명하기 너무 좋은 단어였던 거야. 이게 너무 좋은 단어지. 느낌이 딱 오잖아. 아, 그치. 내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뭔가 끌려받는 삶을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끌려가는 삶, 되게 초라한 삶, 편협한 삶, 작은 그 집의 룰이 곧 이 사람의 평가의 전부가 되는.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하는 평가가 마치 여러분의 평가 전부 이런 건 똑같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다시 자유하게 돼서 원래 나를 너무 이 구조가 잘 맞잖아. 그래서 바울이 용어를 썼어요. 로마서에 썼는데 이런 바울이 뭘 몰랐어? 노예가 해방될지 몰랐네. 그럼 속량 제도가 없어졌지. 그럼 우리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읽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한글이라 속량하고 사운드를 내는 거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사전에서 봐서 뜻을 알아도 그 느낌. 여러분 단어는 뉘앙스고 어감이고 그쵸? 감성이잖아요. 근데 그 감성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세요. 네가 진짜 모습은 이거지라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근데 현재의 내 모습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도 진짜 그러면 됐지 뭐 하고 넘어가세요. 아니면 현재 그렇지 않은 걸 좀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아, 네가 진짜 너로 살아갈 수 있으면 너한테 더 좋을 텐데. 나한테도 더 좋고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을 텐데.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만 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십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걸 하세요. 전액을 페이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속량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회복하실 거를 믿는 거죠. 이런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속량은요 백과전으로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 너를 사랑하고 네가 소중하고 이것도 속량이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좋다고 할 때 그 세상 것들을 꺾어버리시면서 그게 사실 헛된 거야라고 가르쳐주신 것도 속량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동체나 좋은 영적 경험을 시켜주면서 야 세상에 이런 게 있단다라도 속량이고요. 그렇죠? 속량은 자꾸 그 개념에 묶여버리니까 어떤 사전적인 개념이고 법적 개념을 묶이는데 속량은 적용적으로 넓게 퍼진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 하시면 햇살에 내가 계속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그 속량을 베풀고 계신다고요. 내가 그 속량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과 역사를 통해서 날 이만큼 바꿔오신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바꿔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일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믿는 것. 그게 속량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가 속량을 믿으면 구원이 벌어져요. 그건 무엇으로 구원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해놓은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하나님 말고 나 도와주는 하나님 말고 그냥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속량하시는 왜? 실제 존재하는 건 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존재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의롭다 하신가 속량이 나에게 구현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되는 게 아니라. 나 언제 구원받았다. 그때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날도 의롭다 하셨죠. 그때 나를 속량하셨고 그날도 속량하셨고 하지만 그 의롭다 하신가 속량의 날들을 가는데 진짜 이렇게 쫙 쌓여가는 거죠. 패스트리처럼. 얇지만 한겹 쌓여갈 때 내 인생의 빵이 완성되는 거라고. 내 전인격의 변화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롭다 하신가 속량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의롭다 하신가 속량을 믿는 건요 다시 강조할게요. 개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롭다 하신가 속량을 선지 하나 불러가지고 야 받아 적어. 이사야 불러서 받아 적어.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한다. 내가 너희를 속량한다. 이렇게 안 하세요. 왜? 이 개념을 전달하지 않고 뭘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이걸 다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십자가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가 근데 실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지, 그렇죠? 여러분 구원 사역의 대전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헛짓거리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의롭다 하심이고 그리고 속량하심 그 모든 과정을 친히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근데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속량을 십자가로 믿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본문에 보면 십자가로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과 속량 개념을 섞어 쓰면서 속량과 의롭다 하심 개념을 거의 같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엇으로 표현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개념만 설명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격적인 언어.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 그 모든 게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믿겨져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을 때 그런데 구원이 일어나요. 이게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한번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 동력으로 쓰는 게 이게 의롭다 하시는 믿는 거예요. 이거를 도서관에 쳐봐가지고 그 정보를 아는 거 말고 내가 오늘도 그 의롭다 하심으로 사는 게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거라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말에 오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오래 묵은 오해죠. 이런 오해가 한국교회에 가끔 있어요. 일부러 얘기를 해볼게요. 의롭다 하심을 지금도 간간히 설명했지만 의롭다 하심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인간은 죄인이야. 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날려버리고 그렇죠? 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하면 안 되고 빼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요. 보시기 좋았더라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뭐로부터 시작해 이 사람들이? 인간은 죄인이야부터 시작하죠. 인간은 구제불능이야부터 시작하죠. 인간은 한심한 존재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한심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그냥 쳐주시기로 한 거야. 그냥 의롭다고 하자 그냥. 넌 안 되겠다. 어차피 네가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의롭다고 하자. 의롭다 하시면 이렇게 이해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거기 두 가지가 날아가죠. 하나 뭐가 날아가요? 인간관이 날아가죠. 인간은 원래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인간을 현상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이 현상적으로 어땠건 넌 근본적으로 나쁜 애야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삶에 대한 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죠. 점점 성화되는 거, 영화되는 거, 아름다워지는 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의롭다는 걸로 쳐주자라고 하면 뭐가 돼요? 사람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인간 원래 죄인이니까. 근데 대신 어떻게 해준 거야? 의롭다고 쳐준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얘기죠. 나는 막 살아도 하나님께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 구도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면책특권 구조를 갖고 온다고. 난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시라고 믿는 순간 이 사람은 더 막 살까요? 아닐까요? 더 막 살죠. 이러면요 일반인보다 나쁜 놈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보다 나쁜 놈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이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요. 이 핵심 교리를 틀어서 이해해버리면 기독교 전체가 틀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의롭다 하심,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요, 이렇게 틀어서 설명을 해버리면 전체가 엉켜버려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시작하는 문장들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게 중요한 문장인데 첫 문장인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일장이 날아간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고 쳐주자라고 믿잖아요. 그럼 로마서 8장을 날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면 이렇게 꺾는 순간 성경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잘려져 나가야 돼요. 영화로움에 대한 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거, 이거 다 잘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한국교회 이런 오해가 있어요. 이게 근데 말이 이게 참 말실수인데 이 오해가 생긴 이유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만 말이 의롭다 하심이란 말 자체가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쳐주자라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말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냥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너무, 이게 인격적 언어거든요. 이 구원은 인격적 언어예요. 십자가는 인격적 언어라고. 근데 이걸 너무 법적 언어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법적 언어로 속량이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막살아도 돼지가 나와요. 그렇잖아. 내 본모습과 본모습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안타까움과 그래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과 그래서 그 십자가에 보신 열정이 다 삭제된 상태로 이 인격적인 언어가 다 삭제된 상태로 야, 넌 속량 받았어 라고 하면 그럼 막 살아도 되네? 너무 당연스럽잖아. 면책특권이 있는데 안 쓸 건 또 뭐야? 여러분들에게 교통법규를 아무리 어겨도 괜찮은 프리티켓을 국가가 줬어요. 그럼 과속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걸 갖고도 안 하면 왠지 좀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잖아. 왠지 좀 더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건 오해 말고 불신. 그럼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나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라고 하면 아예 이 구조를 심각하지 않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아 나도 진정한 내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량은 안 믿는 거고, 아 하나님 내가 정말 의롭다 하심도 믿고 속량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으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뭘 좀 해주세요. 그래야 믿건 말건 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 이미 선언하신 십자가를 안 믿는 거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믿음이 취약한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의롭다 하심 자체를 안 믿어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딱 나라 이 모든 설교가 잔소리처럼 들리는지 요즘엔, 아니면은 내가 속량을 안 믿어서 목사님 말에 다 맞는데 이 모든 얘기가 부담스럽게만 들리는지, 세 번째 다 동의되고 너무 기대되는데 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을 일으키시면, 어떤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시면 내가 그때 가서 믿겠다는 마음인지.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해 나가면 그 관계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패턴 우리가 하는데 필요합니다. 마무리. 유튜브에 이걸 설명하고 의롭다 하심을 좀 간단하게 했어요. 그때 이 예화를 했었는데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예를 들어서 되게 엄청난 감독이 있어요. 세계적인 감독. 동네를 지나가요. 근데 아이들끼리 야구를 하고 있어요. 한 아이를 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될 재능을 갖고 있어요. 지금 기량이 자등하지 않아서 요 팀에서도 요 경기에서도 인정 못 받는 애예요. 근데 얘 어깨를 보니까, 선관을 보니까, 운동하는 센스를 보니까, 체형을 보니까 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애야. 그러면 지금 그 친구는 그냥 어린아이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 감독의 눈에 보기에는 얘는 이미 세계적인 선수로 보이죠. 이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가만히 있어도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메이저리그 가면 그 연봉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감독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걸 믿고, 어떤 할아버지 헛소리를 생각하지 않고 믿고, 내가 훈련하고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으면 야구에 진짜 재능 있는 애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면 살겠죠. 그러면 이 감독 보기에 아, 쟤는 사실 저렇게 살 애가 아닌데 아쉽다. 좀 믿지 내 말을. 저렇게 살 애가 아닌데. 근데 본인은 아 무슨 소리야. 나는 야구를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 말에 안 믿기지.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아, 왜 자꾸 헛바람 넣어. 난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왔어. 공부도 그렇게 잘 못했고 그냥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직장 가서 이렇게 살았어 난. 왜 내 인생 자체 아닌데 난 그렇지 않은데. 이 갭이 생기겠죠. 이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과 의롭다 하신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갭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세요. 진짜 여러분을. 그리고 그걸 의롭다고 하세요. 그게 발현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발현되도록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준다니까요. 뭐만 하면,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그럼 우리 안에 그 진짜 하나님 만드신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기독교가 뭐 하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은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프리패스 티켓이 아니라고. 영혼 구원은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져 가는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 영혼 구원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의 코어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모든 강단은 52주 동안 복음만 전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되면 나머지는 다 연동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52주 동안 똑같은 얘기라면 여러분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요 얘기만 적고 있지 않잖아. 연동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많이. 그래서 연동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여러분, 이 첫 단추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해나가는 다른 이야기들, 이제까지 했던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 수많은 오해들과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것처럼 그냥 사안을 두고 다른 관점에서 서로 각자 얘기를 하는 일들만 반복될 뿐 그 설교들이 여러분 안에 젖어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가 이 첫 단추 때문에, 이 복음의 단추. 여러분들 꼭 받아 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칩시다. 여러분, 다시 자책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제가 알고 봤더니 구원이 없군요. 알고 봤더니 전 복음을 몰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영적 회복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보셨던 분들 대부분이 제가 처음 만날 때요 지금이 영적으로 많이 깨어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변화되셨고 성장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이게 없다는 거야.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속량하지 않으셨습니까? 에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인생 분명히 속량하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벌이셨습니까? 이끄셨습니까? 도전하셨습니까? 지적하셨습니까? 돌보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조금 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있었다면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좀 적극적으로 반응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네 가지 욕심, 불안, 자책, 안일에 우리는 서요.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잖아. 불안하잖아. 욕심 나잖아요. 아, 왜 난 이거밖에 못하지? 자책될 때. 아, 이 정도면 됐다. 놔버릴 때 있죠. 안일해질 때. 이 네 가지 마음이 들 때, 그냥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 아래 계세요. 그냥 뭘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지금 이 마음이 나의 진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함께 보시는 본 모습을 내가 알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그 진짜 햇살 아래 앉아있는 느낌으로 그런 상상으로 하면 의롭다 하신 그 시선 아래 앉아 있어 보세요. 그냥 그런 상상을 가지고 한번 앉아요.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상상을 통해서라도 그 의롭다 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꾸시는 햇살에 정말 이 수건이 마르듯 햇살에 마른 수건에서 모든 흉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 인상이 다시 뽀송뽀송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 네 가지 어떤 자리에 설 때마다 다시 주의 햇살 안에 서며 의롭다 하신 햇살 안에서 이 회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선 찬양할 텐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물론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찬양이지만 오늘 복음에 집중해 봅시다.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과 마음에서 눈을 들어서요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그 황폐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땅,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찬양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보는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말씀 다짐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주는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면 다양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족합니다. 거기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자책하는 건 우리 수준에서는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고 하세요.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라고 하세요. 그거에 이미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 안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믿고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복음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함께 모인 자들이 함께 있지 않는 자들이나 아버지 모든 처소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버지 복음이 사람 움직이는 날상공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미 좋은 사람이라 하시니 그 말씀 받는 것을 소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자유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며 그 결과는 나에게 주는 것처럼 세상에 나를 돌려주는 그런 사람을 하여 주옵소서. 의롭다시 내 삶을 나 바꿀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다시 내 삶을 나 깨울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야 잠깐 영혼을 깨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야 여기까지 자책하는 내 삶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욕심내는 사람을 했으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버지 두려워하고 아버지 내가 욕심내고 아버지 자책하고 아니라는 그 자리에 일어나 다시 한번 나 인생이 사라진 사람을 바라보며 아니면 내 인생이 지워야 되는 사람을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 나라로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나라로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성경으로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전달로 가여 주옵소서. 주님께 진정으로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복음의 구원의 이름을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이름을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그곳에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던 이 순간 구원의 이름을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나라로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나라로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영혼을 다시 인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을 구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상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럼 직장 혼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어깨가 좀 덜 굳으셨으면 좋겠어요. 덜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덜 긴장하셨으면 좋겠고 덜 불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시니까. 함께 여기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에 서 계시면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아의 자리에,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 그래서 집에 보내는 시간들에. 혹 그 불안과 외로움의 시간이 있습니까? 욕심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분주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내일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요. 집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 힘을 구하시는 기도, 피난처 되심을 구하시는 기도를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가장 간절하는 것은 아버지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일상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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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이들의 생명을 지키시옵소서. 이들의 정신을 지키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지키시옵소서. 이들의 일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받는 하나님 이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받는 결을 가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도움을 지켜주옵소서.
더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상황이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세계적인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간구합시다. 주여 인류를 긍휼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경제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잘못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나는 이쪽이니까 괜찮다라고 그저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기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상관없이 코로나랑 상관없이 주변에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이번 한 주간 좀 기도하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이런 마음과 상황과 여건들을 지금 계신 도와달라고 우리 중보하는 기도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동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내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사업으로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아예 예배 자체가 모여지지 못하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이런 상황들로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렇지 않은 다수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 조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회 예배가 멈춰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가 멈춰지고 있고 아버지 제가 제 욕심으로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환경으로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내가 다시 한번 느껴지게 하시고 내 영혼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나로 인지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선하고 따뜻한 아름다운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고단한 현장입니다. 피곤한 현장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현장이고 긴장되는 현장입니다. 때로는 상처되는 곳이기도 하고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셔서 주님께 주신 지혜와 힘으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더욱더 필요한 사람들, 공간들,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셔서 저들의 나약함으로부터 빨리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